요한복음 46번 메시지 부활 안에 있는 생명 첫 번째. 우리는 요한복음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를 포함하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기 위해 오시는 성육신 된 영원한 말씀을 계시합니다. 14장부터 21장까지를 포함하는 두 번째 부분은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 가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하나님의 처소의 건축을 위해 믿는 이들 안에서 내주하고 살기 위해 오시는 그 영이신 부활한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이 두 번째 주요 부분에는 네 가지 소부분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을 위한 생명의 내주하심과 생명의 기도와 번식을 위해 생명이 과정을 거치심과 부활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주님은 어떻게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어떻게 우리와 연합되고 건축되어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상호 거처가 되게 하는가를 계시합니다. 신성과 인성의 이 연합은 바로 유기체로서 그 안에서 삼일 하나님이 자라 그분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이 문제를 상술하신 후 주님은 17장에서 이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 그분은 조사받고 죽고 부활하시는 과정을 통과하셨습니다. 과정을 통과하시고 죽음에서 나오신 그분은 지금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이십니다. 부활 안에 있을 때 그분은 그 영이신 생명입니다. 이는 그분이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생명이 지금 부활 안에 있는 그 영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심.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이신 주님은 맨 먼저 그분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부활 후 첫 번째 나타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을 볼 수 있었을 뿐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부활의 신선함은 아버지를 위해 보존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은 그분의 부활의 결과에 대한 계시, 형제들과 아버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형제의 신분과 아버지의 신분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의 모든 제자들은 그분의 형제들이 되었으며 그분의 아버지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심. 20장 17절에서 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분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부활 안에서 나타나신 후에 그분은 부활하신 날 아버지께로 비밀리에 승천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비밀한 승천에 관한 이 문제를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40일 후 제자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은 그분이 부활하신 날 이른 아침에 아버지의 누림과 만족을 위해 비밀리에 아버지께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요제를 위한 수확의 첫 열매의 한 단으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구약에 의하면 수확물은 곡간으로 드려졌으나 첫 열매는 항상 요제로 성전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앞뒤로 흔들어 드리는 요제는 부활을 예표하며 위아래로 들어올려 드린 거제는 승천을 예표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진 첫 열매는 부활하신 날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가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당신은 레위기 23장 11절에서 말하는 단을 주목한 적이 있습니까? 단은 단지 수확한 밀한 이삭이 아닌 함께 묶여진 많은 이삭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27장 52절과 5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죽으신 후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는 비단 주님 자신일 뿐 아니라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진 다른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함께 하나의 단이었습니다. 주님의 비밀스러운 승천은 16장 7절에 예언된 가심의 성취로서 여기에서 그분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은 사도행전 2장이 아닌 요한복음 20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었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믿는 이들 안으로 호흡되기 위해 그 영으로 오심. 부활한 몸을 갖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지금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분은 역시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이 문을 닫은 채 있었던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어떻게 그분은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들어오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제한된 지성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으나 그것은 사실이며 우리는 거룩한 계시를 따라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부터 40절에 의하면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의 육신적인 몸을 보여주셨으며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의하면 이 몸은 부활한 몸이었습니다. 카네이션 씨를 예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의 씨는 작고 둥근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에 심겨져 자라나면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게 됩니다. 이건 역시 몸이 아닙니까? 카네이션 씨가 땅에 뿌려지기 전에는 작은 몸을 갖고 있었습니다. 땅으로부터 자라난 후 그것은 다른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어떤 형체로 뿌려진 몸이 다른 형체로 땅으로부터 자라났습니다. 뿌려진 것은 근원적이고 천연적인 몸이며 자라난 것은 부활한 몸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는 부활한 몸을 가지셨으나 여전히 물질적이며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문이 닫혔는데도 그리스도는 이 몸을 갖고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비록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셨지만 여전히 그분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어째서 부활이 그 상처를 없애지 못하며 그분의 옆구리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것은 압니다. 지성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는 데 제한된 당신의 두뇌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 우주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비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조차도 비밀입니다. 당신의 양심과 당신의 혼이 어디에 있는지 내게 말해보십시오. 당신의 영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많은 과학자들은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는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과학자들에게 그들의 양심이나 그들의 육신적인 생명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육신적인 생명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다면 삼일 하나님, 거룩한 존재야 어떠하겠습니까? 제자들의 기쁨을 위해 그들을 만나기로 하신 약속을 성취하심. 주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후에야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은 16장 19절과 22절에서 주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로 여기에서 주님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새로 탄생한 아이를 보았는데 그는 곧 그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한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그분이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심으로 이루어진 이 성취는 그들에게 다섯 가지 축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인재, 그분의 평강, 그분의 위임, 성령, 그분을 대표하기 위한 권위입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을 가져오심. 20장 19절과 21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부활하신 후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첫 번째 집회에서 생긴 일입니다. 평강은 때로 집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엇입니다. 많은 때 우리는 평강을 가질 수 있기에 앞서 집회에 올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평강을 이끌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회에 참석해야 하며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은 집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위임하심.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낸 것과 똑같이 그분도 우리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보내심은 아버지의 보내심과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주님을 보내셨고 주님은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아버지는 주님을 보내셨습니까? 오직 아버지의 존재가 아들 안에 있는 방법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존재하심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생명, 본성, 임재, 아버지 자신이 그분과 함께 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생명과 모든 것 되시는 그분 자신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아들은 지금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임재와 함께 보내십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하나 되고 아들 안에 존재하여 아들을 보내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아들은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 안에 존재하여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방법은 우리 안으로 성령을 내심으로 말미암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제자들 안으로 성령을 불어넣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호흡에 의해 그분은 그들 안에 영원히 거주하기 위해 제자들 속에 그 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이 보내심 받아 가는 곳마다 그분도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하나이십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 안으로 성령을 내신다는 것은 주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불어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존재하심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께서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불어넣음으로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실제인 그 영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실제를 영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 자신을 영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으심.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은 긴 과정을 통과하여 결국은 호흡, 유마가 되어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은 두 단계를 취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 사람을 위해 구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 육신 안에서 사람이 되시려고 성육신의 단계를 취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그분 자신을 그의 믿는 이들 안으로 그들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넣어주며 영원토록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분의 몸인 교회, 즉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들, 곧 그분의 많은 형제들을 산출할 수 있기 위한 그 영으로 변형되시려고 죽음과 부활의 단계를 취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분은 영원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분은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려고 육신이 되셨으며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건축의 완성을 위한 모든 것이 되어 모든 것을 하시고자 그 영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말씀이 두 단계를 취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즉, 육신 되신 단계와 생명주는 영이 되신 단계입니다. 이 두 번 되심, 육체 되심과 생명주는 영이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말씀은 먼저 육신이 되셨으며 다음에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분은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육신의 단계였으며 두 번째 단계는 부활의 단계였습니다. 첫 단계는 구속을 위한 것이며 두 번째 단계는 생명 분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 그분의 피를 흘리시려고 육신 되신 후 그분은 부활 안에서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우리 안에 넣어주시려는 목적을 위해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분명히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성취를 위해 성육신의 단계를 취하셨다는 것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두 번째 단계, 즉 부활 안에서 육신 안에 계셨던 마지막 아담이 생명주는 영이 되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는 단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두 단계를 분명히 계시합니다. 1장에서 영원한 말씀은 성육신되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20장에서 이 놀라우신 분은 다른 단계, 즉 부활의 단계를 취하여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날 저녁에 그분은 오셔서 그분 자신을 그 영으로 제자들 속으로 내쉬셨습니다. 이 복음서는 주님이 하나님이시며 생명이시며 부활이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 그분이 사람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비됩니다. 18장과 19장은 그분이 사망의 환경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사망이나 사망의 환경은 생명이신 그분에 대비됩니다. 20장과 21장은 그분이 옛 창조와 천연적인 생명 가운데 있는 부활이심을 입증합니다. 옛 창조와 천연적인 생명은 부활이신 그분에 대비되며 부활의 그 영은 실제입니다. 부활이신 그분은 오직 그 영 안에서만 인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부활 안에 있는 그 영이십니다. 그분은 사람들 중에 있는 하나님이시며 사망 안에 있는 생명이시며 부활 안에 있는 그 영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의 성취. 22절에 있는 성령은 7장 39절에서 얘기되고 14장 16절, 17절, 26절, 15장 26절, 16장 7절, 8절과 13절에서 약속된 그 영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속으로 주께서 내신 성령의 호흡은 보혜사이신 성령에 관한 그분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이 성취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성취와는 다릅니다. 14장에서 주님은 아버지께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도록 구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여기 20장에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 즉 실제 영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 실제 영은 제자들 안으로 들어와 그들 안에 있으며 이제 제자들은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며 이제 그들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삼일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14, 15, 16장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바로 이 시점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이 세 장을 읽어야 합니다. 여기에 성취는 주님이 죽음과 부활로 가셨다가 이제는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오신 것으로 그들로 하여금 삼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실제가 되기 위해 두 번째 보혜사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매우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잠시 동안 그분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인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다시 보았으며 14장부터 16장에 걸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취와는 다름. 20장 22절에 있는 성취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성취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하신 약속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었다고 생각하여 보혜사가 오순절날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성취는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주님이 이를 언급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부활하신 후 그분의 공개적인 승천이 임박했을 때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히우는 아버지의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있는 약속은 아버지가 하신 능력에 관한 약속이 아닌 보혜사에 관한 아들의 약속입니다. 이 보혜사에 관한 약속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성취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키기 전에 그분이 요한복음에서 하신 보혜사에 관한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부활하신 후 그분의 공개적인 승천이 임박하여 주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에 관한 아버지의 약속을 위해 기다릴 것을 상기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신 날의 성취는 생명과 진리, 즉 실제이신 성령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오순절날의 성취는 능력이신 성령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에 관한 두 방면입니다. 부활하신 날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실제로서 생명의 영을 받았으며 50일 후 오순절날에 그들은 능력의 영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은 단순히 50일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8일째, 이는 부활을 의미하는데 이날의 성령은 생명과 그리스도의 실제로 영접되었으며 여덟 번째 8일째, 이는 부활 안에 부활을 의미하는데 이날, 다시 말해서 여덟째 주의 첫째 날에 성령은 그들의 일을 위한 능력과 장비로서 주어졌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의 노선은 일을 위한 능력의 노선이며 요한의 노선은 생명을 위한 생명의 노선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주의해서 읽는다면 그 영이 먼저는 생명의 영이며 두 번째는 능력의 영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의 노선에 있는 능력의 영은 우리가 입는 옷에 비할 수 있으며 요한의 노선에 있는 그 영은 우리가 마셔 드릴 수 있는 물에 비할 수 있습니다. 옷은 무언가 외적으로 우리를 덮어주는 것이며 음료는 무언가 내적으로 우리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누가의 노선에 의하면 그 영이 올 때 그것은 우리 위에 임합니다. 반면에 요한의 노선에서는 그 영이 우리 안으로 오십니다. 이는 실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노선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위한 것이며 누가의 노선은 우리 위에 능력을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사도행전 4장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능력이 왜 옷에, 즉 제복에 비유되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경찰관의 제복은 그에게 권위를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위에 능력으로 임하여 그들의 제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날 그 영은 그들 속으로 호흡되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옷이 아닌 내적인 체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의 노선에서 능력의 영은 또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비유되었습니다. 바람은 능력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의 노선에서 생명의 영은 호흡에 비유되었습니다. 호흡은 능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호흡인 그 영은 그들의 생활을 위해 생명으로 제자들 속으로 호흡되었습니다. 그 영을 제자들 속으로 호흡하심으로 주님은 그분 자신을 생명과 모든 것으로 그들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14장부터 16장에 걸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자라나서 새롭고 생생한 다른 형태로 변형되듯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분을 육신에서 영으로 변형되게 했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은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의 체현이듯이 그 영은 그분의 실현이며 실제입니다. 그분이 제자들 속으로 호흡된 것은 이 영으로서입니다. 그분이 믿는 이들 안으로 영접되고 생수의 강으로 그들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그 영으로서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와 다른 보혜사로서 그들 안에 들어가심으로 그들 안에 거주하시기 시작한 것은 그 영으로서입니다. 그분이 제자들 안에 살 수 있고 그들이 그분에 의해 그분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그 영으로서입니다. 그분이 제자들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들이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그 영으로서입니다.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사랑하는 자에게 와서 그와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은 그 영으로서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소유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완전히 실제화시키는 것은 그 영으로서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교회인 그의 형제들과 함께 모여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들 중에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은 그 영으로서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분이 그분의 위임과 아울러 그들에게 생명과 모든 것 대신 그분 자신과 함께 제자들을 보낼 수 있는 것은 그 영으로서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분의 몸의 교통 안에서 그분의 권위로 그분을 대표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